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예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좀 다른 각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쌓여져가는 지식들과 경험들로 인해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기준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SNS에 자신에게 맞는 교단을 찾아준다는 설문에 어떤 그게 글이 있길래 한번 제가 해봤어요. 항목들을 체크를 하면 나중에 결과에 이제 당신에게는 이런 교단이 맞습니다라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체크를 다 하고 결과 버튼을 딱 누르니 뭐가 나왔을까요? 어디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감리교가 나오더라고요. 감리교회를 안 나간 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탄천교회를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른 교단을 섬겼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져보니까 이제 제가 모태신앙인 것까지 포함해서 25년을 감리교회에 있었고 한 10년을 이제 타 교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해보니까 감리교가 나오더라고요. 왜 감리교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참 그런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준들이 한참 자라는 10대 그리고 20대 때 있었던 곳이 감리교였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가졌던 어떤 감리교의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부분에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한 시간들이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전 다른 교단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감리교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어려서부터 자란 교단의 이게 나를 그렇게 많이 벗어나게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 봤어요. 그걸 보면서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어려서부터 아니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옳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떠나서 우리가 제가 감리교로 나왔던 것처럼 감리교라고 하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스타일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마치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데 때로는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성경에서는 그걸 상황적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배를 다르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상황적인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야 했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상황적인 변할 수 있는 것들과 변하지 않아야 하는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말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정서, 느낌,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제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헛되다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SBS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 저는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 그래서 인생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 세상을 살아봤더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의미 없더라. 허무하더라. 그래서 마치 허무주의와 같은 느낌의 책. 근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는 그렇게 가치 없다,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덧없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헛되다라고 느낄 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이 솔로몬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펴보니까 인생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아주 좋은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결국은 다 뭐다? 빠르게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하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없고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래서 전도자가 이걸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보면은 자기 인생이 되게 불행하다라고 여겨지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TV에서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뉴스나 이런 거 빼고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 빼고는 대부분 다 뭡니까? 녹화 프로그램이잖아요. 녹화 프로그램의 특징은 많은 걸 찍어놓고 연출자의 의도대로 뭐합니까?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중간 싹 빼먹고 앞뒤만 붙여놓으면 완전 나쁜 사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프고 슬프고 초라하고 어두운 면만 다 자기 인생을 캡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쫙 펼쳐놓고 내 인생은 뭐다? 끝이다. 망했다. 억울하다. 내 인생은 참 이렇다. 라고 악마의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요즘 젊은이들 핸드폰 많이 하니까 뭐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보면 막 맛있는 거 먹고 간 사진, 좋은데 여행 간 사진, 행복한 사람들과 막 찍은 사진, 가족들끼리 어디 막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넌 네 인생은 참 이렇게 좋구나. 내 인생은 이런데. 막 이런 생각하고. 근데 실상 맛있는 거 올리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에 좋은 것만 올리는 거죠. 뭐 맨날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에 1년 365일 내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 아무도 없거든요. 나쁜 것만 편집하는 사람이든 좋은 것만 편집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그걸 원하는 대로 편집할 뿐이지 인생 자체만 두고 보면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올려져 있는 거 보면서 내 인생은 이런데 제 인생은 좋구나 이렇게 비교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다 이게 뭐다? 헛되다, 헛될 만큼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 전도사라는 책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없이 진짜 빠르게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너 그냥 지나간 대로 살아라 하시지 않고 이 전도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 이 헛되고나 지나가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수고를 통한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우리가 마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 열심히 일하는 걸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함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3장 12절 13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3장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을 행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되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능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요, 재물과 부요도 주셔서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 몫을 받아서 부유케 된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뻥튀기 돼서 부자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수고함으로 재물을 쌓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한 대가로 돈을 벌고 돈을 번 걸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먹을 건 먹고 원하는 것 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약간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일을 통해서 무언가 만족함을 느끼는 것, 일을 통해서 내가 수고함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복이라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맛있는 걸 먹고 원하는 것을 사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 선물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근데 우리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와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마땅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영역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죄 짓는 것처럼 먹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걸 뭐 죄 짓는 것처럼 벌지 말고 그걸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누리면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해도 상관없고 그걸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뭐 선물을 뭐 어찌 할 줄을 몰라. 선물을 받으면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선물을 즐기면 되거든요. 막 받아놓고 막 어쩌할 줄 몰라갖고 막 포장지 뜯지도 않고 있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걸 즐기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또 한 가지 전도서 9장 9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평생의 수고의 몫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을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덧없이 지나가는 이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수고의 몫이래요. 여러분 부부가 나이를 먹어가고 먹어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초혼의 이혼율보다 황혼율이 더 비율이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황혼율이 훨씬 더 이제는 많아지는 시대. 애들도 다 크고 더 이상 이제 이 남편 데리고 대부분이 이제 역전되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 그게 막 혈기 부렸던 남편들은 이젠 다 힘이 빠지고 약했던 아내들이 힘이 갖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버려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참 그래요. 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혼자 계신 분들은 특히 남자들은 그만큼 초라해 보이는 게 좀 없긴 해요. 근데 나의 평생에 이 사랑하는 아내와 한평생을 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한 30년 정도 선교사 하신 노부부를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선교의 삶이라는 게 쉬운 삶은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삶.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오셨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뭐 교제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두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근데 딱 보는데 야, 나도 한 30년 후에 나랑 내 아내의 모습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냥 풍겨져 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이 뭔가 막 고생, 내가 정말 고생했다, 막 찌들어있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두 분이 되게 평안하게 행복해 보이는 느낌이 그냥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옆에 있기만 해도 이런 다른 사람이 이런 느낌을 받을 만큼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행복하게 참 사셨구나. 행복하게 사셨구나. 솔직히 불안하게 살고는 밖에서 나와서 행복한 척은 할진 몰라도 이런 분위기를 낼 수는 없거든요. 마치 조화가 딱 봐서는 되게 예뻐 보이지만 향기를 못 내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낼 수는 없다고 여겨지는, 가식적으로 어떤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우린 전혀 안 행복한데 행복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이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몫이라고 한 게 이런 느낌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무튼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것도, 그걸 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뭐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행복하게 둘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들 다 모아도록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누리며 살아야지 이거를 무엇인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더덥다라고 빠르게 지나간다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너희들이 누릴 수 있게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읽은 게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고 다 듣고 다 살펴보고 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전도사가 이 책의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결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덧없이 빠르게 지내가는 인생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왜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하나님 경외함을 딱 하신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인생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집과 같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초잖아요. 아까 누리도록 주신 것들은 뭐 기둥일 수도 있고 지붕일 수도 있고 안에 예쁘게 꾸며놓은 인테리어와 가구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질 때 기초는 그냥 막 세면도 제대로 안 하고 공구리 대충 쳐놓고 수평도 안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막 기둥 예쁘게 세워놓고 안에 인테리어를 막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집이 금방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뭐예요? 우리 인생의 베이스로 잘 깔아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초는 안 해놓고 인테리어 뭐 할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집을 제대로 지를 수 없다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예쁘겠다. 저렇게 해놓으면 예쁘겠다. 와, 이렇게 꾸며놓으면 참 좋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국 기초를 제대로 세워놔야 내가 생각하고 꾸미자고 했던 이 예쁜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함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진짜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되려면 기초가, 베이스가 제대로 깔려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기초를 잘 해놓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것들이 잘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기초를 제대로 아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으로 수고하고 재물과 부유함을 통해서 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수고할 때 대충 수고하겠습니까? 일을 할 때 뭐 눈감땡충 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쓰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으로 수고하고 모은 재물들은 그걸 갖고 쓸 때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육체의 욕심대로 무조건 막 절제하지도 않고 끌려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내 욕심 채우자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누리라고 했던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경외함 없이 수고함으로 모은 재물들, 하나님 경외함 없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 경외함 없이 아내와 남편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뭐가 발생해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이것들은 어디로 갈까요? 죄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욕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 잃어버리고 내 정욕대로 쓰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왜 나빠요?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그게 나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경외함 없이 내 욕심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다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욕심을 누가 알아챕니까? 사단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 안에 계속 사단이 죄짓는 생각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 탁 걸려서 결국 죄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있으면 내 욕심을 다스리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가 분별이 되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건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힘이 그것으로부터 오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끌려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도자가 인생을 다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들 많이 주셨는데 인생은 참 빠르게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한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야 한다.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야 한다. 빨리 지나가니까 하나님 경외할 새도 없이 빠르게 지나가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런 게 그만큼 더더욱 빨리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오오오 하다 보니까 인생이 끝난 거야. 근데 살아본 거 보니까 하나님 경외함 없이 살았어.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해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들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가지 책으로 나누는데 배웠어요. 세 가지 책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 네 가지 지혜서.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가르쳐 준 책인데 이 전도서의 결론, 이 네 가지 책의 결론은 다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 경외함이다. 잠언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욥기에서도 얘기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 이 세상을 가장 올바르게 사는 방법,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 다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경외함 없으면 아무리 지혜롭게 살고 싶어도 지혜롭게 살 수 없다라는, 세상에서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고 해도 올바르게 살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 경외함 없이 살면 자꾸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뭐 악마의 편집을 하든 아니면 좋게 포장을 하는 삶을 살든,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로 외식함으로 사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거. 하나님 누리라는 것도 못 누리고 결국 죄짓는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함 생각하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경외할 때 진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그냥 예수 믿으면 마치 내가 행복한 것이 누렸던 것들 하고 했던 것들 막 못하니까 불행하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더 불행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즐길 수 있는 거 못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 다 즐기래, 먹고 마시래요. 뭐 재물 부유 하나님 능히 주신대요. 갖고 살으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누리며 살래요. 하나님 다 하라고 하셨어요. 그 뭐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 경외함을 벗어나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걸 즐기고 일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이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려져 있다면 그 관심을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있는가로 갖고 와야 해요. 그래야 진짜 내가 누리는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좀 다른 주제이지만 제가 그런 걸 묵상했어요. 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성훈아, 안다. 네가 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네가 잘 못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거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 네 힘으로 할 수 없고 네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는 거 살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경외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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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의지를 다진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바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자꾸 딴 데 가 있지 말고, 다른 데 멈춰 있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령 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 그리고 그냥 멈춰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경외함 벗어난 즐거움 안에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얼만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뭔가 율법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관심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가? 뭐 이거 몇 시간, 시간을 따라서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아시고 부족한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 도와주고, 아까 시편 말씀처럼 내가 너의 힘이고 너의 방패고 산성이고 내가 너의 요새니까 뭐해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근데 하나님 경외함이 기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죄 짓는 것밖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한 삶을 다시 회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도전드리고 싶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냥 우리 마음을 깨트리며 가면 돼요. 하나님 경외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들과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걸 누려가는 삶 되어주는 통로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